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서해 미사일 기지의 해체로 언론의 관심을 얻었지만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북한이 비밀리에 16개의 탄도미사일 발사기지를 유지 개선해온 정황이 미 상업위성에 의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김유겸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과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이를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오늘 아베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더욱 큰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완벽하게 준수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 작전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미일간 교역은 오랫동안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졌다며 미국 제품과 서비스는 일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데 종종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과의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한 강연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끝나 남중국해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국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며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했고 2013년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한 COC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올해 아세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세안은 회의 기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등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계를 위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협상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으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팔레스타인 측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지난 2014년 가자지구 충돌 이후 가장 격렬한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도 하마스가 운영하는 방송국 등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군인 4명 등 5명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어제 13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고 수백 명이 실종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이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약속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밝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장전 지역은 오전에 비 소식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행정부 내의 북한과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직 미국의 외교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가 아니라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최대한 미뤄지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안소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자신이 이야기를 나눈 미 당국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미북 협상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ou're not hear any sounds of optimism from anyone that I've talked to. Obviously some people are disappointed, but I think others were realistic from the beginning. Remember this was always President Trump's view that
힐 전 차관보는 지난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미 관리들은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실망한 것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처음부터 현실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을 애초부터 우려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내에서는 개최 가능성이 있는 미북 정상회담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직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행정부 관리들이 미북 간 합의가 마련할 때까지 미북 정상회담이 미뤄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administration officials want to postpone the second Trump-Kim summit until they have an agreement to announce some initial step.
세바스찬 구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자신과 행정부 내 관리와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핵 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관리들은 북한과의 진전이 대통령의 희망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don't talk about my conversations with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would be inappropriate. But I think anybody who's observing things closely.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행정부 내에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역시 비관적으로 보는 게 행정부 내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you know, have always been very skeptical that Kim Jong-un is really prepared to give up nuclear weapons. So they don't think that's likely to happen, but they do think they can perhaps achieve.
미 관리들은 김정은의 핵포기 의지를 늘 회의적으로 여겨온 만큼 비핵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세이머 전 조정관은 관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해보다 발전된 비핵화 진전은 어느 정도 성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불만스러워하는 행정부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이런 시설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와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밝혔습니다. CSIS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렐에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와 미 정부, 국방 정보당국자의 인터뷰 등 광범위한 자체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비무장지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전방에 있는 전술 벨트와 중간 지역의 작전 벨트, 그리고 가장 후방의 전략 벨트 등 세 구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 벨트에 있는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주목했습니다. 황해북도 봉산군과 서흥군, 연탄군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삭간몰 기지는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으로 85km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종종 이곳을 지하 미사일 보관 시설로 소개하지만 북한 인민군 전략 미사일 사령부 산하로 화성 5호와 6호 등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등 고성능 미사일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삭간몰 기지가 처음 건설된 시기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당시 7개의 지하시설, 차량 운행이 가능한 미사일 지원시설과 막사 등으로 조성됐고 1단계 공사가 끝난 뒤 27개의 스커드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10년과 11년 사이 진행된 2단계 공사를 통해 막사와 창고시설, 온실고 등이 확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셉 베뮤데스 연구원은 위성사진 판독 결과 삭간몰 기지는 일부 시설 재정비가 진행되는 등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3월 29일에 촬영한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삭간몰 기지 이외에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나머지 기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베미데즈 연구원은 2011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 훈련과 작전 수행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 인민군의 광범위한 변화를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사령부를 전략군 사령부로 재편했고 많은 미사일 기지에서 중요한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전략상 미사일 발사장과 기지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발사시설은 아니지만 비상시에는 발사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통상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운영하는 미사일 기지와 외관상 큰 차이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산악지역에 있으며 큰 건물이 드물고 도로가 미비하고 대개 각종 시설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베미데즈 연구원은 북한은 서해 미사일 기지 해체로 언론의 관심을 얻었지만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기지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 확인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 검증, 폐기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를 약속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VOA에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을 확인했다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경우 북한과 북한인들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미 연구소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이번 보고서 발표 시점도 더욱 관심을 끌게 하고 있는 요소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북한 측 요청으로 취소되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의 협상 무용론도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관한 보고서에 관심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네. 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전술과 작전, 전략 벨트 등 세 개 구역으로 분류하고
네.
이중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전술 벨트에 있는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지에 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 있고 이 부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쇄를 내세웠지만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다른 기지들이 가동되고 있어서 위협적이라는 게 보고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을 지금 미국 언론들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거대한 기만을 의미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북 정상회담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그리고 CNN 방송은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 기지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은 미 국무부도 이미 확인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무부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모두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한 상태입니다.
예.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인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 1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거 합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사일 시설에 대해 북한이 약속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평안북도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예.
이것 역시 미국의 상응 조치 여하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기만이라는 언론 보도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네. CSIS는 그러니까 새롭게 드러난 미사일 기지들을 북한과의 앞으로 협상에서 신고하고 폐기하는 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아직 핵과 미사일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이들 미사일 기지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군 당국은 보고서에 거론된 시설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면밀하게 주시 중이라는 게 한국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그 미사일 시설의 위성 사진 날짜를 보게 되는데요. 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촬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개된 12장의 사진 모두 지난 3월 29일 찍은 겁니다.
예.
6월에 열린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인데요. 8개월 넘게 지난 사진들을 토대로 문제의 시설들이 2018년 11월 현재 가동 중이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CSIS 이번 보고서 또 미국 언론들의 관련 보도 미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협상에 대한 부정론과 비관론이 더욱 커질 겁니다. 특히 지난 6일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네.
군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감시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이번 보고서가 공개된 지 하루 뒤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 평안북도의 한 군사훈련장에 용도가 불분명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이 건축물이 자리한 훈련장은 수년 전부터 대형 표적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용 시설들이 포착됐던 곳입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축물이 포착된 곳은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리 인근의 군사훈련장입니다. 팔각형 모양의 해당 건축물은 폭이 약 40m, 높이는 10m 내외로 추정되며 건물 중앙 부위와 그 주변으로 대형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팔각을 이루는 바깥쪽 부분은 폭이 약 9m였고 안쪽에서 건물들로 이어지는 외벽은 두께가 약 3m였습니다. BOA가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를 살펴본 결과 올해 3월에서 4월쯤 이 건축물의 지반이 다져졌으며 5월부터 건물이 올라서기 시작해 7월에서 8월 사이 지금의 외형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과 에어버스사가 지난 9월 7일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이 건축물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후 BOA가 확인한 이달 2일자 고화질 위성사진에는 좀 더 정돈된 듯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건축물이 위치한 장소가 산 중턱 벌판이란 점입니다. 해당 건물 주변으로는 비포장 산길 1개에서 2개만이 있을 뿐 주요 포장도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이 이 건물에서 포착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곳이 훈련장인 만큼 표적 등 군사훈련과 관련된 시설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건축물에서 동쪽으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는 지름 45m의 대형 표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 건축물에서 북동쪽으로 300m 떨어진 지점에는 모형으로 보이는 전투기와 전차 등이 발견되고 여러 개의 위성 안테나들이 훈련장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과거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대의 전차들과 함께 30m 길이의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 원형 표적 여러 개가 나타났다 없어지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28일 디지털 글로브가 촬영해 구글 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약 60m 길이의 벽이 오각형의 절반만 남아있는 형태로 세워진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실제로 온전한 형태를 갖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선 건 처음입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지역엔 모든 게 군사훈련을 위한 모형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most of it is are buildings with just the front wall showing. So they're either testing sensors or they're testing.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물의 앞면만을 세우는 등 실제 활동이 벌어지는 건물이 없었으며 이를 토대로 센서 장비 등을 시험하고 어떻게 공격을 실행할지 여부 등을 훈련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온전하게 보이는 건물이 들어섰다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센 연구원은 주변에 대형 표적이 만들어져 있고 진짜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주변에 탱크 여러 대가 발견된 전례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성 분석가인 멜리사 헤넘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선임 연구원 역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장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포격 훈련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위성 안테나가 표적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있는 점은 조금 이상한 점이라면서도 이 안테나들이 수년간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문제될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의도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어떤 시설도 보여주길 원치 않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원한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 시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관련 시설을 미국 등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장소가 표적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경우는 북한이 그런 걱정을 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 시설이 자리한 곳이 영변 핵시설과도 그리 멀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만약 핵 관련 시설이라면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안전 등을 고려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설은 영변 핵시설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에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보로 북한의 모든 것을 재단하는 안보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와 북한의 선의만 믿고 안보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김영곤 특파원이 양측의 대표적인 전문가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인 최원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최 전 총장은 최근 여러 행사 연설에서 한국이 안보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야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남과 북은 모두 상대방을 부정하고 악마화함으로써 자신의 국가 정체성과 주민들의 일체성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재앙 수준의 전쟁을 이미 경험했고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 중심의 안보 절대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특히 남북한과 미국 모두 안보 프리즘으로 서로를 인식해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보 비용을 경쟁적으로 올려나갔습니다. 그럴수록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안보 불안도 가중되어 나갔습니다. 이른바 안보 딜레마에 트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남과 북 모두 안보 프리즘만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면을 인식하고 평가해온 것입니다.
최 전 총장은 BOA에 안보 절대주의가 한국의 안보를 더 어렵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적대 수준을 높이고 북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봉쇄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북한이 더 완강하게 저항하고 또 긴장이 고조되고 이랬고 북이 좀 양보하고 타협의 자세로 나오고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고 긴장도 낮아지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는데 그게 결국은 절대적인 그 안보 우선주의로 서로 겨눌 때 오히려 더 긴장도 고조되고 갈등도 심화되고 전쟁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게 무슨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는 그런 그 질문을 하고 싶어 오히려.
하지만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을 노무현 정부에선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이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BOA에 그런 자세는 북한 정권의 근본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 김도콩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은 왕조적 군사 독재 체제라고 하면서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독재 체제, 왕조적 독재 체제 유지가 북한의 유일한 국가 목표라고 아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적화 통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반도 남쪽에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 체제의 결정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항구적인 그런 위협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라고.
김 이사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핵무기를 만능의 보검,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며 핵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를 느슨하게 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서 계속 지금 약화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보는 안목이 다른, 목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꿈이 다른 거예요, 지금. 햇볕 적책만큼 적대하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헌신적인 정책이 어디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핵이 개발됐단 말이야. DJ가 북한 핵 개발을 의도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그걸 제재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세계에서 경제 제재 무슨 제재 이야기하면은 군사 제재는 뭐 말만 나와도 안 된다고 전쟁 난다고 펄쩍 뛰고 PSI 같은 것도 전쟁 난다고 막고 경제 제재 이야기 나와도 그것도 위험하다고 돌아다니면서 막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핵이 확 발전됐어.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막은 거지 그 이후의 노력은. 그 사이에 개발 못 막은 저 성공을 못한 거는 바로 국내에서 그런 세력들이 방해하고 중국이 앞장서서 제재를 억제했기 때문에 못 막은 거라고.
게다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수천 건의 도발을 모두 북한 정권이 했고 한국과 미국은 방어에 집중했는데 안보 절대주의가 평화를 훼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완규 전 총장은 하지만 북한이 과거에 많은 도발을 했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는 건 현실을 잘못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속이고 여러 가지 많은 말하자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들, 도발적 행위들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현재도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너무 그거는 뭐. 대외적인 조건이나 현실을 잘못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저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 최근에 국제정치 한 흐름에서도 용서나 화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간에 갈등도 줄어들고 평화스러워지는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굳이 계속해서 안보 절대주의를 고집해야 될 군사력 위주의 안보 절대주의를 고집해야 될 명분이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게.
최완규 전 총장은 북한 정부가 이미 경제 발전을 통해 체제의 정당성이나 안보를 더 굳건히 한다는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바꾸려는 그런 선택을 전략적 선택을 난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대적으로 어느 정도 그 환경이 조성되고 말하자면 예? 북한의 협지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그게 호응을 한다면 북한은 되돌림 수준에서 자기의 그 안보의 틀을 바꾸는 그런 뭐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방북했을 때도 과학과 경제를 중시하는 구호 일색이었고 북측도 유독 경제계 인사들에게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게 이를 반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이상 이사장은 핵을 갖고 경제개혁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핵을 갖고 경제개혁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거야. 도대체 우리가 상식이 그게 소위 내자적 접근법이지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야. 그런데 북한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너서클들끼리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핵이라도 있으니까 세계에서 쌀 줄까 뭐 기름 줄까 말이라도 하지 핵도 없어서 봐라 말이야. 북한에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으로 궁지에 몰려 한국을 통해 제재 해제를 꾀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정권의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개혁 가능성은 모두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압박을 통해 체제가 변화하고 사회를 개방해야 진정한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이상 이사장은 그러면서 안보 태세와 한미동맹의 약화, 미군 철수 가능성 등 많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
예.
지금도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긴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대북 관계를 우선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얼핏 들으면은 이게 미래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냥 다 좋은 것만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주권 때문에 국방 주권 때문에 전작권 뭐 이양 전환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미국의 국방 주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김 이사장은 특히 미 육군 사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으로 있는 것과 부사령관으로 있는 건 유사시 한국의 안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전략적 재력. 그거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는 거. 그리고 그 튼튼한 한미동맹이 세계 최강 미국군에 의해서 직접 뒷받침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주한미군사령관. 그러니까 미 사성 통합사령관이 갖는 그 상징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 상징성이 사실상 지난 그 수십 년 한국의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고 그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현재 우리 작지의 5027 거기 보면은 유사시에 막 수백 척의 그 전함들이 오고 미국에 전문 전력이 오고 막 2000여 대 이상의 그 비행기가 오고 60만의 대군이 오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게 그런 작전 계획이 되는 게 한국군이 사령관이어서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사령관이 있으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연합사령관이 앉아서 탁탁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미 사상 통합 전투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 의회 나가가지고 증언도 하고,
예.
증언을 그것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증언도 하고 또 가서 이야기도 직접 하고 한국의 입장도 대변해주고 사실은 전략적 후방기지, 7대 전략적 후방기지가 다 일본에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통제되는 거예요.
예.
연합사령관 하면 그거 통제 가능해요?
예.
안 된다고.
주한미군은 유사시 미 태평양 사령부와 국방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미래사령부의 한국 사령관 명령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완규 전 총장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맞다는 거지. 그건 안보의 중요성을 누가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안보를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력 위주의 안보만이 안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을 압도하는 사회라고 자신하면서 그 정도의 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냐 이게야. 그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북한도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지만 세계도 북한한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이상 이사장은 대화와 협력도 탄탄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거듭 북한의 선의만 기대하고 안보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가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한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시 피살 사건 배후에 이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있는 정황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또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커스텐 시네마 후보가 승리를 확정졌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공화당 아성인 애리조나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네. 자, 미국이 통상 마찰 해소를 위해서 접촉에 들어간 곳이 중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통화한 데 이어서 류 부총리가 조만간 미국에 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 전에 통상 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바쁘게 진행 중인 겁니다.
네.
회담 전까지 당국자들 간의 윤곽을 잡고 정상회담에서 무역 대치 해소 선언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접촉, 어떤 내용이 이뤄졌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9일 진행된 문우신 장관과 류 부총리 통화 내용을 12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소개했는데요.
네.
통화가 쉽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입장 차가 여전한 양상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통상 마찰 해소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했지만 중국은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을 지켰다라고 통화 과정에 관여한 당국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렇게 두 나라 입장이 갈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 미국은 그동안 꾸준히 중국에 요구해온 사항에 대해서 중국이 답을 줄 차례라는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통상 마찰 해소안을 먼저 정리해 내놓으라는 건데요. 중국 측은 여기에 난색을 표한 겁니다. 먼저 안을 보여주고 나면 협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요구해온 것들이 뭡니까?
네,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시장 개방 확대 방안이 첫 번째입니다. 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훨씬 많은 현실을 시정하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인데요. 중국 측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자행해온 디자인 도용, 기술 이전 강요를 통제할 방법을 약속하라는 건데요. 중국 당국은 그동안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균형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 방안을 중국이 먼저 내놓으면 중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두 나라 간의 이른바 무역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전에 정전 합의에 이르게 되고
네.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합의에 이르면은 가장 좋겠지만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예, 통상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산 수입품 2,670억 달러어치에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네.
둘째로는 지난 9월부터 집행한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의 10% 세율을 내년 초부터 25% 올리는 계획을 뭐 예정대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앞서 7월과 8월에도 총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는데요. 미국이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물량이 5천억 달러로 조금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미국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지식재산을 무단 도용하거나 기술 이전 강요로 생산한 중국 제품에 수입 제한이나 기소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 상무부와 법무부가 반도체 기술을 훔친 혐의로 중국 푸젠 진화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시키고 기소했는데요.
네.
이 항공 기술을 빼낸 중국인들을 미 사법당국이 잇따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이죠.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배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12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세계 주요 매체들이 보도 내용을 전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건 연루를 강하게 부인해온 사우디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파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정황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암살주가 사건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에 당신의 보스 상관에게 알리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예.
여기서 보스라는 게 이 빈살만 왕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걸로 뉴욕타임즈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전화 속 목소리 주인은 왕세자 경호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 지나 헤스펠 국장도 지난달 터키를 방문했을 때 이 녹음 자료를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듣고 확인도 했습니까?
네, CIA도 보도 내용의 논평을 거부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CIA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 민간기관 브루킹스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이 브루스 리델 연구원은요.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알려진 사항이 사우디 당국의 잘못을 밝히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미국은 이 사건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11일 밝혔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사우디 당국도 책임 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 취소 조치를 발표했고요. 이달 초에도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충분한 증거를 곧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우디 당국은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죠?
예, 빈살만 왕세자는요. 카쇼기 씨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사우디 당국이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또한 사우디 정보기관이 터키 정부 협조로 해당 녹음 자료를 들었지만 보스를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카쇼기 씨의 피살 사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죠.
예, 자말 카쇼기 씨는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기고가로 사우디 왕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는데요.
예.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에 터키에 갔다가 실종됐는데요. 이 터키 국적 약혼자와 결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건물에서 나오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총영사관 안에서 사우디에서 파견된 암살조에 살해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이제 결과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커스텐 시네마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예.
AP통신은 시네마 후보가 49.7% 득표율을 보이면서 38,197표 차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요. 이어서 공화당의 마사 맥셀리 후보가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예.
이 마사 맥셀리 후보는 48%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후보가 맞붙은 자리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은퇴하는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자리였습니다.
네. 1.7%의 득표차. 이 대역전극인 거죠?
예, 개표 초반과 중반에 공화당 맥셀리 후보가 앞서가면서 승리가 기우는 듯 했는데요.
예.
하지만 시네마 후보가 중반에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막판에요. 우편 투표와 부재자 투표에서 지지표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시네마 후보가 처음에는 근소한 차로 앞서다가 점점 표차를 벌렸습니다.
네. 뭐 단순히 어떤 후보가 이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승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 텃밭에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한데요. 애리조나에서 민주당 의원이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한 게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이곳이 공화당 지지세 가 강한 곳인데요. 민주당이 이런 곳에서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얻음으로써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에서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네.
참고로 최근 사망한 공화당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애리조나가 지역구였습니다.
네. 당선자가 어떤 인물인지 볼까요? 커스텐 시네마 당선자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 나이 42이고요. 처음에는 진보적 녹색당 정치인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에 민주당 후보로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이 됐고요.
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시네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법안 가운데 60%를 찬성했고요.
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네마 의원의 이번 당선이 여러 기록으로 이어졌죠?
예, 시네마 당선인이 애리조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의원, 또 미국 역사상 최초의 양성애자 연방 상원의원이 됩니다.
네. 패한 공화당의 마사 맥셀리 후보, 시네마 당선자와 아주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진영에서 선거 운동에 쓰여진 돈만 9천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예. 양 진영은 또 몇 달간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방송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맥셀리 후보 측이 유세 기간에 시네마 후보가 15년 전에 반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근거로 시네마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반전 시위는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공화당의 맥셀리 후보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군요.
네, 공군에서 A-10 전폭기를 몰았고요. 여성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A-10 전폭기 전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예. 맥셀리 후보는 지난 2014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한 곳에서 또 깃발을 꽂았는데 그러면 연방 상원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화당이 51석이고요. 민주당과 무소속이 47석입니다.
연방 상원이 100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석이 비는 건데요. 이 연방 상원 선거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미시시피주하고 플로리다주가 남았는데요. 미시시피주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미시시주 법에 따라서 이달 말에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반면에 플로리다주는 현재 재검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재검표를 두고 민주공화 양 진영에서 공방이 치열했고요. 예. 소송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릭 스콧 주지사가 재검표 과정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스콧 주지사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결과 민주당 빌 넬슨 상원의원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주정부가 재검표 작업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선거에 상원의원 후보로 나온 스콧 주지사가 재검표 작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선거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플로리다주 선거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간선거 당일에 나온 결과로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 후보 그리고 같은 공화당 소속 론 데산티스 주지사 후보가 승리했다고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릭 스콧 후보 진영은 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브로워드 카운티 선거 관련 장비들을 압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양측에 증거 없이 플로리다주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정리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맞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역시 12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4도, 사리원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3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장진, 해산, 풍산, 삼지연 지역은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다가 점점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3도, 낮 최고 13도, 장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볼튼 보좌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약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북한이 비밀리에 16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유지 개선해온 정황이 미 상업위성에 의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 조항인 어떤 협상과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이를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은 오늘 아베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더욱 큰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과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깊은 논의를 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완벽하게 준수할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 작전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들과의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리 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한 강연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이 3년 안에 끝나 남중국해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국의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며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과 중국은 지난 2002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채택했고 2013년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한 행동준칙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브렉시트 협상이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틀 안에 타결될 수 있다고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내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리딩턴 부장관은 오늘 B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우리는 아직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닿을 만한 거리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딩턴 부장관은 협상 타결이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가능하지만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늦어도 내일까지 합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달 중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승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33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올해 아세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아세안은 회의 기간 중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등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과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가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협상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으며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팔레스타인 측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지난 2014년 가자지구 충돌 이후 가장 격렬한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도 하마스가 운영하는 방송국 등을 겨냥해 보복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군인 4명 등 5명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어제 이스라엘 버스를 향해 로켓 공격을 한 데 이어 오늘은 400여 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